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 오늘을 살아내리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무너진 나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많은 숙제, 상황, 감정, 여건을 휘두르지 않고 하늘을 열며 다시 한번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 제가 말씀으로 이들 가운데 힘을 주길 바랐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말씀을 저를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전하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 직접 두드리셔서 각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주님께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설교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을 터인데 그 시간도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제가 회복이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선물 예배 주신 감사하며 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을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지난주에 사사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오늘부터 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코넛으로 해서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말씀을 해가고 있었는데 문득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계시록은 언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까지 가려면 1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 먼저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을 농담으로 못하고 죽을까봐 먼저 해놓는 결정을 좀 그럼 좀 편할 것 같아서 계시록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꼼꼼하게 설교했던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로 주로 소화했지. 근데 계시록은 큰 줄기로 설교하면 맥락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좀 꼼꼼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좀 읽어보시고 인생의 한 시즌 계시록을 내가 그때 좀 잘 알고 계시록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번 시즌이길 바라니까 계시록과 좀 친해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첫 부분은 일곱 교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에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본문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시험 보듯이 성경을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저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꼼꼼하게 좀 제가 읽어다가 읽으면서 느낀 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 장점이 되게 많은 교회인데 너무 내가 단점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까지는 설교를 해도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이게 문제였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앞부분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걔는 이런 건 참 좋은데 하면 사실 그 좋은 얘기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뒤에 욕하려고 까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저는 이런 건 좋은데 라고 하면 안 느껴지니까 오늘은 좀 아예 장점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였다 를 좀 먼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FGO 이런 문제가 있었다를 좀 따로 나눠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았구나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 되게 칭찬하세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부분 칭찬하세요. 뒤에 가면 아예 칭찬 못 받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얘는 칭찬할 건 따로 없네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은 너무 좋아라고 하셨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에베소의 장점을 듣고 좀 배우려고 기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모아보면 한 가지겠지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장점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와, 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애야. 대단한 거예요, 사실. 좀 쪼개봅시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어떠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사람이 자기를 잘 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해줘야 되고요. 먹을 것도 적당히 먹어야 되고요. 내가 내 몸을 가꿔줘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놀고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이럴지인데 영혼은 어떻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위한다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처지를 내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게 좋은 생각을 먹여주고 내게 불량식품 같은 생각을 먹이지 않고 내 내면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게 나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를 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잘 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아 저 사람 되게 건강하게 산다라는 평가를 들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육체를 돌아보듯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듯 하나님 마음이 건강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에 자기의 방향성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 정말 내 주제에 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거만하게 막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다는데 좀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나를 위하는 것과 나의 이름을 위하는 건 좀 달라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단지 나를 돌보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 세계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 이 세계에 선명하게 전달되기 위한 액티비티, 능동성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건요.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의 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내가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세상에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건강히 지켜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전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 면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오늘은 여기 액센트를 많이 안 둘게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고 성경의 가장 큰 정신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는 방향성까지 가는 건 성화와 영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큰 방향성에서 잠깐 그래도 배우는 마음을 합시다. 제가 일단은 그러면은 첫 번째 숙제를 내줄게요. 일단은 나를 위하는지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상적으로는 나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일단 여러분들 본인도 잘 안 위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나를 위하는 법을 배우고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다가 아 내가 나를 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단계가 조금 더 쉬운데, 나를 뭐 위하여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는 이게 구조가 잡히는 상태에서 중심만 바꾸면 되는데, 내 이름 따위는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너무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는 게 뭔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주의 뜻을 이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 김범희 목사 걔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애지 라고 지금 평가하지 않으세요. 아 김범희 목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있어. 있긴. 저 깊이에 있더라고. 그게 아마 저일 거예요. 지금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실 때가 있지만 있어. 깜짝 놀라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이걸 언제 샀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가끔 옷장 정리하면 이 옷이 내 옷인가 이런 곳이 있는데 있어요. 그게 그렇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아까 마지막 장에 한 두 번 더 불렀으면 울 뻔했네. 그 구절이 뭐지? 난 처음 듣는데. 어? 뭐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 되게 많이 맞아서 내가 위로가 됐는데. 그렇죠? 내가 삶이 고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막 밀려서 살다 보면 그게 묻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 방향성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아, 상황이 이런 거 말고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날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아니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그 속에서 기뻐하는 나,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느라 방치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 안에 그것이 있지. 아,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아예 그런 사람이라고 딱 평가를 받네. 와, 부럽다. 나도 이걸 좀 다듬어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조금 액센트를 두 번째, 세 번째 좀 강조점을 둬볼까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된 얘기가 나와요. 내간의 행위, 수고, 인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뭘로 칭찬받아요? 에베소 교회가 견뎌낸 것으로 칭찬받아요.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인데 여러 단어를 쓰세요. 너희가 수고했고 참고 인내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견뎠고. 그럼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같은 에베소의 하나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해야 할 걸 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해야 하는 걸 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보세요.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아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사람들이 적용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 그 생각에 난 이제 동의하지 않아. 난 그 생각이 틀렸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멈출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피로감이라는 건 사실 우리 가운데 되게 큰 숙제예요. 그렇죠? 피로감이라는 건 되게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기도를 멈추었던 분 계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피곤해서 멈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말씀 따위 필요 없어 해서 말씀을 안 들어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 사람을 신경 쓰고 배려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점에서 이 사람을 신경 쓰고 배려하지 않게 돼요. 그게 아 이 사람이 이제 나의 삶 더 소중한 사람이 아니어서 아니 그냥 피곤해져서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건 누구도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신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해요. 왜요? 피곤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할 때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이 떨어진 지점에서 힘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견딘다라는 말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견딘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한계치가 왔다는 뜻이에요. 한계치가 온 다음에 행동들을 견딘다라고 표현하지 한계치가 안 왔으면 견딘 게 아니고 그냥 한 거죠. 그렇죠? 그냥 한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인내라는 단어도 내가 거기 일정한 통증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지나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건요. 어떤 피로감의 지점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서 그 행동 같은 데를 유지해낸 것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칭찬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힘든데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벌써 기분이 안 좋으시죠? 미안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지 마시고 전 전달하는 자니까. 불만 있으면 성령님께 항상. 저에게 하지 마시고. 불만은 성령님께. 목사가 지금 성경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원하자면 얼마든지 고칠 의향이 있지만 그럼 또 제가 이단이 되고 뭐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은 성령님께 하시고 일단 전 전달을 할게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태도 자체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안에 피곤하면 나쁜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피곤하면 나쁜 거예요. 피곤하면 나쁜 거고 피곤하면 불행한 거예요. 또 피곤하게까지 뭔가 하는 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지면 깜짝 놀라서 멈춰요. 왜? 이건 나쁜 거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건 날 불행하게 하는 거야. 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힘이 붙여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거기서 더 하시면 뼈 나가요. 저 인대 끊어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 한계치를 넘어서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계치를 넘어서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계치까지 하셔야 돼요. 한계치까지. 견뎌낼 수 통증이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지점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늘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근육도 내가 한계치까지 한 다음에 세 개 더해야 근육이 늘어요. 그렇죠? 한계치까지 한 다음에 세 개 정도 더해야 늘어요. 한계치까지 한 다음에 10개 하면 인대가 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계치까지 한 다음에 세 개 정도는 더해야 근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피로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피로감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어요. 정서적인 피로감이 뭐예요? 내가 기분 좋게 얘한테 잘 대해줬었는데 짜증나는 지점 있잖아요. 내가 힘들이지 않고 했었는데 기분 좋게 하다가 짜증나는 지점, 답답한 지점, 뭔가 힘을 써야 얘한테 잘할 수 있는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서적으로 뭐 인계점에 온 거죠. 그렇죠? 정서적으로 첫 번째 스트레스 지점, 피로도의 지점이 시작된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참아주셔야 돼요. 좀 견뎌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점까지, 물론 쭉 견디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겠지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 견뎌주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정서적인 힘이 늘어나요. 내 정신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막 머리가 답답해지고 막 빨리 멈춰라고 외치잖아요. 머리가. 그치? 그런 경험 없으세요? 멈춰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답답하고 온 육체가 괜찮은데 피로감이란 게 확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딱 멈추면 의외로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머리에 안 들어가는데 내가 붙잡고만 있는 것 같다는 지점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간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너무 참고 난 10년 동안 참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 그러시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때그때 감정을 다 표현해 보세요.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애가 짜증나는데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표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그때 계속 표현해. 짜증날 때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짜증내는 주기는 더 짧아집니다. 회사에 가는데 아 힘들어, 귀찮아. 그냥 참고 좀 다녀서 계속 참고 다니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불평을 시작했어요. 이 회사 싫다고. 그랬더니 24시간 그걸 일부 달고 다니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속 참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요, 내가 견뎌서 견디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근육을 단련시키고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려내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그럼 그러면서 되게 에베소 교회 부럽지 않습니까?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약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린 피곤한 걸 잘 못 견디잖아요. 귀찮은 걸 잘 못 견디잖아요. 내가 귀찮은데 내게 그걸 시키는 건 나를 학대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교회를 가기 싫어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가. 그럼 난 굉장히 교조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좀 끝까지 자고 싶어. 근데 조금 일찍 나서 운동을 해. 아 너무 근면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럼 그 정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더 윤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그 지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개선된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능력치가 조금 더 늘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며 자기가 해내야 되는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파도 앞에 휩쓸려서 좌절될 때도 정말 많아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피로감 때문에 꺾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들, 우리의 관계를 돌보는 일들, 때론 그것들이 우리의 피로감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과 내 사람과 내 인생의 기회들이 때로는 피로감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과도하게 책찍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일중족이나 업무중독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여러분들의 과잉됨을 강화하는 말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모자르진 않으십니까? 내가 업무적인 거나 학업에 있어서는 내가 한계치까지 해내는데 그래서 그 반발 심리 때문인지 신앙적으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적으로도 내가 인내하고 경주해 나가고 내가 업무적으로도 인내하고 경주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정서적 근육을 늘리려는 노력 없이 내 감정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되게 중요한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현장의 문제 있어야 되는 열매들이 좀 사라지고 있지는 않나요? 지켜져야 되는 것들을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배워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 배워야 하는 건 싸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잘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뭘로 칭찬을 받는가 볼까요?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그 밑에 니골란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용납하지 않고 미워한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는요, 용납하지 않고 미워한 것으로 칭찬받았어요. 신앙인의 편견에는 녹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잘 싸우고 그러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막 싸우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오늘은 그 본문은 아니니까 또 이렇게 또 녹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합시다. 일반적인 경우에 또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한 군데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용납해야 된다는 판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다 용납해야 돼, 다 수용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죠? 조금이라도 누군가에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움은 감정이 나쁜 거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이 미움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막, 내가 이 미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용납하지 않은 것, 미움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기독교는 용납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요, 용납과 사랑은 1차 가치가 아니에요. 1차 가치.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 가치예요. 두 번째예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셨어요. 할수 있거든. 그건 할수 없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 교회였어요. 초기 교회.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교회됨, 정체성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 악인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악인들이 교회 문 닫아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악인이에요. 다른 표현은 뭐예요? 이래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악한 행동을 교회에서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 내게 이런 악한 모습 있지. 이게 되게 죄송해, 부끄러워, 고쳐가야지. 근데 지금 제가 안 고쳐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 너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나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대 라고 악하게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악하게 하면서 그걸 당연시 여긴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그 악에 물들겠죠. 그래도 되는 것처럼 되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거짓 사도가 찾아왔다고 얘기했어요. 초기에는 성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냐면 1차권이자 사도에게 전달받았어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사도고 열두 사도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특별하게 사도의 반열에 오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에 대한 개념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이 쫓아낼 때 몇백 명씩 쫓아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지점에서 나 예수님 한 3개월 따라다닌 적 있어. 나 6개월 따라다닌 적 있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에베소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도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게 되게 이런 표현이 좀 먹어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글로 배웠잖아요. 영으로 만났다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3개월이건 6개월이건. 그리고 설교도 직접 들었고 가까이 접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엄청 위축감 느낄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교회에 누가 예수님을 제가 직접 한 3개월 겪었죠 라는 분이 오면 되게 위축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글로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와서 사도랍시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막 이상한 말들을 해대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냥 그런가? 저 말도 맞는 건가?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골라당 얘기를 하시네요.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아주 간단히 뭐 율법 폐기론 이런 건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래서 네가 행복하길 바라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널 도와줄 것을 믿고 하기만 하면 뭐든지 도와주셔. 뭐 율법을 지키고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죄인이고 이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 널 사랑하시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시고 도와줄 거야. 단지 네가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줄 거란 건 안 믿는 것만 문제. 그걸 믿으면 돼라고 가르쳤던 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뭐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원래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에 중심이 흔들리는데 의의 하나님, 기준의 변화, 죄인됨, 갱신 이런 쪽을 안 가르치고 그냥 누림만 가르치는 거예요. 듣기 좋죠? 듣기 좋아요.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에 따라 여러분들 죄인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듣기 좋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인 거고, 아 듣기는 좋지라고 하면 조금 죄인인 거고, 저도 꽤 듣기가 좋아요. 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면, 그렇죠? 얼마나 제가 죄인인 거예요. 어, 듣기가 좋더라고 얘기를 듣는데. 읽으면서 막 이렇게 이방의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읽으면 아, 이런 바보 이상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니골라당의 교리를 읽는데 어, 참 좋네. 이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 그게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듣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에베소 교인들도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절치부심 영적 노력을 하는 과정에 피로도가 분명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필요 없어도 되라고 얘기하면 솔깃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니골라당이 멋대로 계속 돌아다니고 사도로 합시고 온 사람이 멋대로 돌아다니고 악한 자들이 멋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변질되겠죠. 중요한 것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니골라당을 내쫓고 거짓 사도의 거짓을 드러내서 망신 주고 악한 자리를 용납하지 않고 거절해내야 된다면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분란이 일어나죠. 그렇죠? 싸워야 돼요. 왜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싸우려고. 아유 니골라당 애들한테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서로 아름답게 헤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악한 자들한테 아유 이젠 교회를 좀 그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회개를 하시는가? 사실 아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사실 조금 악하시거든요. 이게 되겠어요? 응? 이게 돼요? 이 악한 자들아 네가 교회에서 어디 감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나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이쁘게 용납하고 적용을 해봅시다.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데서도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관계에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들 되게 사람에 대해서 까다롭게 구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안 까다로워요. 까다롭지 않다는 게 까다로워 보인다는 게 아무 사람이나 잘 지내지 않고 사람을 되게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안 까다롭다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되게 황당해요. 얘는 되게 말이 잘 통하네. 얘는 나한테 되게 호의적인 것 같아. 얘 머리 색깔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한 기회 아이스브레이킹이 잘 되면 그냥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에 가까이에 그 사람을 둬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서로 하는 평가와 판단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해버리죠.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왜 쉽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럼 거기 까다로우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속에 훅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훅 나가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벽도 없고 담도 없고 문도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관계보다는 여기서는 뭐 교회니까 관계 사람 얘기를 했지만 관계보다는 저는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에 대해서 까다로우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문득 들면 그냥 그 생각이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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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이 하나 싹 들어오면요. 그 생각을 막 하느라 되게 중요했던 생각들이 싹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도 않은 관계 신경 써요. 여러분 중요한 관계까지 다 망가져요. 그렇죠? 내가 생각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생각들이 없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마음이 딱 들어와서 그냥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딱 들어와서 그 마음이 커지면서 정말 중요한 마음들이 내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내가 그것을 경계를 갖는 법들이 필요하십니다. 미안한데 히터 좀 꺼도 될까요? 내가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춥진 않죠? 네, 가봅시다. 내 안에 그런 경계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싸울 줄 아시려면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싸움을 하시려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경계 분별에 대한 거죠. 딱 보면 얘 좋네 나쁘네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진짜 좋은지 진짜 나쁜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좋은 생각인지 좋은 마음인지 좋은 생각인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별하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분별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분별하고자 하는 의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휙 들어오지 않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무나 쉽게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왜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의심한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 대상에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떤 측면을 갖고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이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번째, 내가 분별하기 위해선 첫 번째 의심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기준. 이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이 사람이 되게 나한테 호의적이고 따뜻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70%는 네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다가오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기가 막힌 얘기지. 나를 막 좋다고 하면 얘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기준이야. 그렇잖아요. 70%가 그래요. 걔는 왜 좋아? 걔는 사실을 자세히 들어보면 걔가 얘를 칭찬했어. 너는 내가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애가 바로 섰어. 중심이 똑바르고 안목도 좋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모습, 나를 칭찬한다든가 쾌활하다든가 활발하다든가 성격이 부드러워 보인다든가 재밌다든가 자기 일에 되게 전문적이라든가 세상에서 잘 나간 애라든가 뭔가 이런 나에게 보여주는 자기의 제일 최적, 가장 좋은 측면이 아니라 내가 보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좋고 호의적이고 그래.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어떤 기준을 쓰는 사람이지? 어떤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내가 보는 기준과 관점은 그를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암만 좋아해도 제가 나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요즘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애가 나를 좋게 내가 이렇게 됐나?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가 쓰는 기준에서 내가 괜찮다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진짜 어떤 사람이 내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분별하신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신 다음에 투쟁하셔야죠. 불화하실 수 있어요. 이걸 얘기 안 했구나. 내가 의심하고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사람을 경계하고 막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그렇죠? 의심. 목사가 좋은 거 가르친다. 의심하고 경계하라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저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아니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래야죠. 왜 이게 마음을 닫는 겁니까? 경계하세요. 내가 경계까지 해줄게.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경계해야 돼요. 경계라는 게 뭐예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경계선이 6개, 7개, 8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기준으로 되돌아봤더니 나랑 완전 다른 기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멀리 두세요. 거기서 경계하셔야 돼요. 좋은 예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나랑 다른 기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 사람 기준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주의하세요. 아직 그 사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되게 친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막 같이 보낸 시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속이 안 보여요. 중심으로 뭘 쓰는 사람인지 말을 할 뿐 사실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들여다보니까 나랑 정말 같은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경계는 계단이 있을 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계를 잘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 내가 의심하고 기준을 세우고 평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새로운 사람도 그 사람과 인연인 사람이 마음 깊이까지 걸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가득해서 그 사람들이랑 찌그락찌그락 하느라 정말 중요한 사람을 알아볼 눈도 없고 정말 중요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열려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요, 주변에 제대로 된 울타리가 서 있고 들어가야 될 것이 필터링 돼서 들어갈 때 포도원답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아 울타리가 없는 포도원 언뜻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온갖 여우와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을 헤쳐놓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러진 않습니까? 거기에 경계가 없고 의심이 없고 평가가 없어서 아무나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헤쳐놓지는 않나요?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뒤집어놓지는 않나요? 정작 중요한 걸 자꾸 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의심하고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고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분쟁하셔야죠.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평가가 끝나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고 싶어요. 왜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갈등을 싫어해요. 그렇죠? 갈등을 싫어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변질이 찾아와요. 에베소 교회가 갈등을 두려워했다면요, 에베소 교회는 변질됐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과 갈등하셔야 돼요. 그냥 드는 생각하면 편해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거기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을 하셔야 돼요. 그걸 싸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잘 싸우면서 속싸움은 안 하시지 말고, 이건 우리 교회도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랑은 잘 싸우면서 속싸움은 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은 어떤 면에서 최대한 덜 싸우고 속싸움을 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실제 일어나는 갈등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선이라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화평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내야 되는 선이라면 거기서 갈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관계가 끊어지거나 무너진 걸 두려워해서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갈등할 수 있어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갈등할 수 있어야 이런 데 마음과 삶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세 번째 장점이었어요. 모아봅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간단해요. 이 교회 되게 멋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좋은 씨앗을 장만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씨가 나쁘면 커봐야 거기가 가시밭이야. 포도나무가 아니야. 제일 황당한 경우죠. 열심히 키웠더니 가시나무네. 그럼 왜 키운 거야 도대체? 그렇죠. 내가 세속적인 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내가 이 순수하지만 순결하지 않는 출발점을 갖고 시작하면요, 아무리 키워봐야 거의 좋은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좋은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였어요. 이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씨앗을 잘 가꾸는 교회였어요.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그렇죠?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서 내가 피곤해도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매일매일 논에 나가서 얘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주고 돌보고 가꾸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 잘 가꾸어지고 있는 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싸우는 교회였어요. 해충이 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잡초가 이들의 영향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것들, 잡초, 얘의 진짜 역량을 뺏어가는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버리고, 그쵸? 잘못된 것이 얘를 갉아먹지 않도록 내쫓고 얘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쵸? 이 농부의 마음, 이 지키는 사람, 그쵸? 씨앗을 지키고 이렇게 잘 가꾸는 말미암아 이들의 이 곡식을 지키고 이 작물을 지키고 또 이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지키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참 에베소 교회가 멋있잖아요. 이걸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관찰자가 되시면 안 돼요. 좋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제까지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마음이 없고 저는 아 이제는 난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관찰자가 되시면 안 돼요. 좋은 마음을 지키셔야죠. 좋은 생활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1월 첫 주만에 이렇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아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벌써 다 무너졌고 이제는 그냥 또 막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직 2월이니까 출발이니까 좋은 생활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키는 마음이 필요해요. 좋은 사람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소중한 인연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끼지 않아서 여러분들 인생에 떠나가 버린 경우 없으세요? 아껴주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 여러분 인생의 기회, 그것이 학업의 기회건 직장의 기회건 이것이 어떻다 저렇다 함부로 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왔던 그 기회를 지키셔야 돼요. 지키다는 건 그 첫 마음을 잘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그것을 침해하는 다른 무엇인가와 막아서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내는 겁니다. 마무리.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라는 것은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일곱 교회 각 교회마다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양을 소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일곱 별을 잡고 있다는 게 뭐예요? 주권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권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금초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초대는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해요. 그걸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걸 기억하면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아, 나 그만하고 싶어라고 그만하지도 않게 되고요. 분별 없이 아, 나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싫어라고 내가 판단하지도 않게 되고요. 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판단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권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내가 아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주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장 정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조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확한 점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하거나 내 멋대로 하거나 내 멋대로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의 자극에 의해서 첫 마음을 잃어 내가 상황의 자극에 의해서 원래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상황의 자극 때문에 하기 싫어지고 상황의 자극 때문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싸우지도 않고 틀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낮출 때 교만하게 내가 다 맞는 것처럼 내가 다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을 펼쳐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낮출 때 그렇죠? 내가 바로 이런 나라는 인생 나의 인생이라는 내 삶의 현장이라는 아름다운 밭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키포인트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그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신 건 멈추시고 내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게 일곱 초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계시록은 계속 이 이미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곱 별을 듣고 일곱 금초대를 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해당해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겸손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 이번 주 오랜만에 계시록 설교를 해서 좋았나? 신약을 해서 좋았나? 전 좋았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사상이 워낙 뭐 읽으면서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계시록 보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지만 아, 내가 참 진짜 분별이 없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시 한번 회상 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분별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정말 사람 볼 줄 모르거든요. 이번 주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제가 사람의 한쪽 측면은 잘 봐요. 근데 자꾸 그 측면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걸 봤어도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텐데 아, 내가 왜 그걸 왜 자꾸 못 보지? 왜 보지 못하고 있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판단해 버리지? 이제 분별력이 없구나 생각들 많이 했어요. 또 하나 수요기도회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재앙을 나에게서 많은 재앙 속에서 나를 건지시 견져달라는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많은 재앙들은 지나갔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재앙들이 나를 건지었던 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주시는 마음이 제가 그냥 묵상하는 마음이 네가 생각하는 재앙이 뭐였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재앙이 지나갔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재앙은 되게 부끄럽게 돈이었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전보다 조금 교회가 개인이 안정됐다고 지금 내가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목사가 시편을 읽으며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 미쳤구나 얘가. 그때 제가 그 묵상하면서 네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멀어지게 하는 게 재앙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다시 보이는데 내가 정말 재앙 가운데 있구나.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치는데 이 재앙 속에 나를 지키소서. 그 구절을 제가 정말 다시 고백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재앙이 저에게 있습니다. 재앙은 내가 지금 빈곤하거나 부요한 것이 내 재앙과 재앙 아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나에게 재앙이고 가까이 가는 것이 재앙에서 자유해지는 것일 텐데 내가 그 기준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보고도 쓱 읽으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좀 분별에 대한 고민들을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분은 너무 사람이 좋으세요. 싸우는 마음을 가지세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쟁을 싫어하지 마세요. 분쟁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그곳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싸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렇죠? 특별히 마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온다고 무슨 감정이 들어온다고 걔가 곧장 내 인생의 조종석을 꿰차고 앉아서 그 감정과 그 생각이 그 분별되지 않은 필터링되지 않은 면접도 안 본 애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마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면 그만두십니까? 힘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으세요. 좀 더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좀 다른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운동하러 가면 혼자 운동할 때가 있고 PT 개인 트레이너에서 운동할 때가 있죠. 그분이 해주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옆에 서서 뭐 하세요? 자세 똑바로 하고 그러면 허리 나가요 뭐 이런 소리 하시고 그 다음에 20개라고 한 다음에 20개 했더니 3개 더, 2개 더,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하나만 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 옆에서 보면요 뭐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돈 많이 주고 저런 사람을 굳이 붙여서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붙여서 해보세요. 자기 혼자 할 땐 절대 그 하나도를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도를 안 해요. 그 하나 더 하면 내 허리가 부러질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걸 내려놔요. 너무 아파로 내려놔요.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서 하나 더 해야 늘거든. 하나님 여러분한테 붙으셔서 하나도를 외치세요. 할 수 있어 너. 내가 너를 지금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늘어. 는데니까 더 잘할 수 있어. 하나 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만 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딱 하면. 늘어난 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런 버티는 힘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부족한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것을 그래도 잘 지켜내서 열매 맺은 변질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잘 지켜내서 그것을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서 있는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웅덩이는 어디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초심을 잃어버리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버립니까? 더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운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분별 자체를 못하나요? 그래서 좋은 게 나쁜 건지 분별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헤매나요? 그럼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 운동에서 빠져나옵시다. 우리가 투쟁심이 부족합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해다니다가 일이 이중이 되진 않아요? 투쟁심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켜나가야 되는데 쌓여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여러분들을 쌓여가야 신앙으로 성숙하잖아요. 쌓여가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여러분들을 흘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비 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 좀 안 오면 말라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쌓여가야 돼요. 쌓으려면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지키는 건 내가 해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또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면 분별력을, 싸우는 힘이 부족하다면 싸우는 것을, 그리고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면 버티는 힘을, 애초에 첫 단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지셨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키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돌봐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 여러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들으시면서 조그만 소리라도 따라하시면서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리라 라고 고백하였는데, 삶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좀 힘겹게 하시더라도, 힘겨우니까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근데 그 내딛는 게 내딛어라 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움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이기기까지 싸워보고 싶습니다. 주여, 제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선언할 때가 많았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고 내 생각대로 판단했다가 실수하고, 내가 이제 그러기를 멈추고 내가 이기기까지 좀 싸워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싸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싸울 수 있는 투쟁심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계 없이 행동하다가 내 삶을 빼앗기고 내 내면을 빼앗기고 내 현장을 빼앗겨 다른 것들이 그것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그 모든 올무와 결망을 주님께 끊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포도원을 지켜나가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지금 저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고만하고 어리석은지 주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망치고 내 삶의 현장에 악한 영향을 줍니다. 주여, 이 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명하고 주님 앞에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제 주님께 듣기를 원하며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허락하셔서 이 삶 하나님과 함께 건강히 쌓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내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